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또 함께 나눌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사무엘하 1장에 들어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제 살펴본 대로 1절부터 10절까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들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소식을 전해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17절부터는 내일 살펴볼 말씀이죠. 그 부분에서는 다윗이 슬퍼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는 애가를 지어 부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반응을 두 가지로 기록한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표현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옷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찢으면 찢어졌지만 요즘 옷은 좋아서 이게 찢어지지도 않는다 얘기도 해요. 뭐 성경에서는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도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슬픈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울, 그의 아들 요나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이 모든 자들이 칼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이 슬퍼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저녁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저녁 때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습대로 치자면 하루 동안 슬퍼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곧장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하루 온종일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했던 행동이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아말렉 군인에게 묻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난 아말렉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는 용병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거죠.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고서는 옆에 있던 군인을 불러서 저 녀석을 죽여라 해서 이 사울의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이 아말렉 군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말하자면 형법대로 군사형법대로 사형을 이제 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형벌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은 다윗의 두 번째 반응으로 사울을 죽인 자를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사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인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1절부터 나왔던 다윗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두 가지 행동은 다 똑같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슬퍼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사울을 죽인 자를 향하여 원수를 갚듯이 이렇게 형벌을 가해서 처형을 하고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죽인 자를 사형에 처했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울이 올바른 통치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권위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자기가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이지, 사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사울이 선한 정치를 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 처녀 줄 때도 마찬가지죠. 나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을 네가 감히 손을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행동을 해?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만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었잖아요. 만약 그때 전쟁을 진짜로 참여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윗이 두고두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왕위 올라가라 그래도 나는 왕위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울을 존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다윗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반응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뭐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날 세속 권력자, 세속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특별히 불신자이면서 악하게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통치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자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세속 정치에서 세속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금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이후에 따른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이야기하면 구약의 교회죠. 교회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통치자인 것들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떻게 세움받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해요.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한 이유는 딱한 가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첫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정이 무엇입니까? 동일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걸 받는다고 하면 마땅히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도 다윗도 둘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전에 쭉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곧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메시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통치를 시작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해서, 조금 있으면 뒤에 2장 3장에 나올 겁니다만,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 그러면 왕이 만약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없애거나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건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사울이 만약에 왕위에서 쫓겨나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취소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던 것을 취소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거두어들이신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했으니까 그 모습을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모습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줄기차게 동일한 입장을 가진 거예요. 내가 백성된 입장으로 내가 사울을 먼저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할 수는 없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 하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셨습니다. 계속 심판을 선포하셨죠. 너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자녀들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네 자식들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박탈하고 너를 지금 당장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처분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 자녀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지금 왕위에서 쫓아내도록 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왕위로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조심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쭉 이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통치자는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을 기름 부어 세우나요? 아닙니다.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가? 국민들이 투표를 하죠. 투표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세 권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구약시대 때의 왕을 세우신 것과는 과정도 다르고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옳지 않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의가 되거나 다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그 직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구약시대처럼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교회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목회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런 고민들, 이야기들을 하곤 했어요.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정은 첫 번째로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교단에서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우리가 안수받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세워질 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인정을 해서 목회자들이 다른 선배 목회자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모여서 안수를 해주죠. 안수를 함으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목회자를 개별 교회에서 목사로 청빙함으로 그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직분을 없애느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직분을 박탈하느냐 구약의 왕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안수를 해서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안수를 했던 사람들,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그 사람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받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수를 했던 사람들이나 노회나 총회나 이런 곳들에서 우리 교단은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노회에서 그 사람을 목회자의 직분을 박탈하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쫓아낸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 것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를 해서 세웠으니까 안수를 했던 안수의 주체들이 말하자면 사무엘과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노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없애겠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이것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였던 청년 한 사람을 아말렉 군인을 사형시키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였던 마음의 태도는 딱 한 가지 이것뿐이에요. 다윗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철저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현실만 놓고 보면 고난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또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울이 없었으면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생기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고난과 핍박을 나에게 가하고 있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 고난을 그만 가하라고 그렇게 간구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만두게 해주시고 건져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런 행동과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광야 시기 내내 그리고 지금 이제 고난이 끝나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죠.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근본적인 이런 신앙을 반드시 함께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참 내가 어렵지만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얻는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어려움도 내가 받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갈 즈음에 다윗이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그의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고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마음 아파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또한 다윗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어려움의 시간도 그리고 구원하실 시간도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상황을 현실을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참 집중해서 생각하며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로 주님과 벗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